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북핵 수석 대표들이 3자 회동을 갖고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위협은 세계적 문제라며 모든 나라가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총회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을 다시 채택했습니다. 2005년 이후 18년째입니다. 식량 사정을 비롯한 북한의 경제 지표들이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윤국한, 이현철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김영권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 북핵 수석대표 회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회동은 지난 13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렸는데요. 세 나라 수석대표들이 제3국에서 회동한 데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이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예. 그 발표 내용을 보면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이 세 나라 북핵 수석대표들은 사실상 3개월에 한 번씩 그 3자 회동을 정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서울에서 열렸고요. 9월에는 일본 도쿄에서 열렸고요. 이번에 이제 12월 달이었죠. 그래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건데요. 미국이 주최할 차례인데 성김 대북특별대표, 미국의 수석대표가 인도네시아 주재대사를 겸하고 있어서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것입니다. 최근에 북한에 있던 그 미사일 도발이 있긴 했지만 사실 그 세 나라 그 북핵 수석 대표들은 북한에 이런 도발이 있을 때마다 유선 협의 등을 통해서 입장을 밝혀오고 또 논의를 해온 터였기 때문에 이번 그 3자 회동 역시 일상적인 협의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일부에서는 성김 대표가 인도네시아 주재 대사를 겸하면서 북핵 문제를 일종의 파트타임으로 다루고 있는 건 미국이 이 문제에, 북한 문제에 두는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북한 인권 특사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미국 정부에.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대북 특별대표를 전담하는, 북한 문제를 전담하는 그런 인사로 삼아야 된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 9월 회동 이후 석 달여 만에 다시 세 나라 북핵 수석 대표가 만났는데 어떤 논의가 있었나요?
네. 이번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만난 미안일 세 나라 북핵 수석 대표들은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요. 또 고도화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대응 방안 등을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9월 초 도쿄 회동 이후 3개월여 만에 다시 만난 미안일 3국 수석 대표들은 먼저 북한이 올해 전례 없는 수준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면서 한반도와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을 했고요. 또 어떤 도발에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국제사회 목표는 확고부동하다. 이런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북한이 도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서 미한일 3국이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이어가고 있음을 평가를 했고요.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을 강조를 했습니다. 3국 대표는 앞으로도 굳건한 미한연합방위태세와 미한일 안보 협력의 지속적인 확대를 바탕으로 대북 억제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 2일에 미한일 3국이 공조해서 대북 독자 제재를 연쇄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고요. 또 북한의 핵 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자금 조달을 차단하면서 대북 제재 회피 시도를 막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배가에 나가겠다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이 밖에도 북핵 3국 수석 대표는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의장으로 나오도록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자 이런데도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성김 특별대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는 세계적인 문제다. 국제사회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만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발언인가요?
예, 그 성김 특별대표의 발언은 명백하게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발언인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북한이 올 들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포함해서 60차례 넘는 그 미사일 시험 발사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전면으로 위반한 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리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이 북한의 이 도발을 규탄하고 또 추가 제재를 가하는 이런 조치를 전혀 취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안보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의 언론 발표문조차도 채택되지 못했는데요. 이런 맥락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이 핵미사일,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반대되는, 대다수 국제사회와는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는 데 대한 일종의 말하자면 강한 지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은
네.
이번에 3자 회동에서 한국의 김건 북핵수석대표의 발언에서도 엿볼 수 있는데요. 김 본부장은 중국은 북한에 영향력을 미칠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중국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독려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건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또 국제사회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특별한 배경이 있는 건가요?
네, 최근에 북한의 핵 위협이 고도화되면서 미국 일각에서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군축 협상으로 대북 접근법을 조정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북한은
네.
그동안 6차례 핵실험을 실시했고 7차 핵실험 준비까지 마친 걸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상당한 핵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고요. 이런 데다가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등 무수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그런 핵 능력을 더욱 확대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북한의 행보를 두고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의도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요. 그동안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견해가 없었던 건 아닌데 하지만 아주 극소수의 비주류 의견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북한이 전례 없는 수준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면서 한반도와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가운데 이제는 일부 주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그런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프리 로이스 미들베리 연구소 비확산 센터 국장이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로이스 국장은 뉴욕타임스 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이런 제목의 글을 기고하면서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노력이 실패했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앞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는 노력을 펴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다. 이런 논리를 폈습니다. 루이스 국장은 또 BOA와의 통화에서도 북핵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미국과 한국의 접근법 때문에 오히려 북한의 도발 위협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워싱턴에서 이 같은 주장은 아직 소수 의견이고요. 북한 비핵화를 폐기하고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자. 이런 제안은 설득력을 얻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가까운 미국 대북 정책 접근법을 부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인데요. 루이스 국장도 실제로 미국 정부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도 북한에 대해서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미국의 정책이 절대 아니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최근 브리핑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은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면서 이는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앞서 전해드렸듯이 세 나라 수석 대표는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이렇게 거듭 강조를 했는데 중국의 반응이 나온 게 있습니까?
예, 이 수석대표 회동 결과에 대해서 중국이 직접적으로 반응을 보인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은 바로 이번 주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요. 이 수석대표 회동에 앞서서 미국의 동아태 차관보가 지난 11일 하고 12일 이틀간 중국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에서 북핵 문제가 어떻게 논의됐는가에 대한 질문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의 명확하고 일관된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중국의 명확하고 일관된 입장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의 그 긴장 상태, 원인을 제공한 것이 미국이고, 그래서 이 정세가 완화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미국 측이 먼저 북한이 제기하는 안보상 우려를 해소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재를 해제하고 북한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연합훈련도 중단해야 된다. 이런 주장인데요. 사실 중국은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공식적으로는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공언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이 말하는 건설적 역할이 미국이나 한국, 일본 등이 요구하는 건설적 역할과는 전혀 상반된 내용이라는 것이죠.
예. 앞서 얘기가 나왔듯이 미국 국무부의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지난 11일부터 중국, 한국, 일본을 이렇게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핵심 관심사가 뭔지 궁금하네요.
네, 클린턴 브링크 차관보는 이번 한중일 방문에서 다양한 역내 이슈와 또 양자 간 이슈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요. 먼저 11일과 12일 중국 방문에서는 세펑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만나서 미중 대화와 타이완 문제 등을 논의를 했고요. 아울러 미중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 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내년 초 중국 방문 준비를 논의를 했습니다. 이어서 한국을 방문해서는 지난 13일에 최영삼 외교부 차관부와 만나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한국 전기자동차 문제가 얽혀 있는 그런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 등 미국 한국 양자 간 현안과 함께 그 내년에 동맹 70주년을 맞는 미한 관계 강화 방안 등을 논의를 했습니다. 또 15일엔 도쿄에서 고베 야스히로 일본 외무성 북미국장과 회담했는데요. 역내 정세를 논의하면서 미일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해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가운데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가 한중일 3국에서 공통적으로 논의한 현안이 있었는데요. 바로 북한 문제였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북한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의지보다 국제사회 북한 비핵화 의지가 더 강하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고요. 이어서 그 굳건한 미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제사회 단합된 대응을 위한 양국 간 공조를 더욱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 복귀를 위해서 외교적 노력을 하는데 흔들림 없이 경주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일본과 중국에서도 탄도미사일 발사를 거듭하는 북한 동향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대응책을 논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일본 정부가 16일이었죠. 방위비 증액과 반격 능력 등에 대한 새로운 안보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를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고, 한국에서는 좀 신중한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미국과 한국에 이어서 일본도 군사 역량을 강화하면서 미한일 때또 북한, 중국, 러시아의 대립 구도가 갈수록 뚜렷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북핵 문제 해결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 대부분 전문가들은 북핵 문제 해결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방삼각, 이른바 북방삼각의 대립구도 속에서는 북한이 핵 문제를 해결하는 대화에 나오는 것조차도 사실은 거부하고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지배적인 관측이고요. 일본의 국가안보 전략을 보면 그 핵심 내용은 북한도 물론 대비하는 그 성격이 있지만 중국에 대한 대비가 가장 우선적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안보, 새로운 국가안보 전략은 중국을 최대 전략적 도전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가 일본의 새 전략의 핵심인데요. 이렇게 돼서 바로 앞서도 미국은 환영하는 입장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중국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미국과 맞서고 있고요. 또 일본도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중국도 다시 미국과의 강력한 말하자면 전략적 경쟁 속에서 일본이 자국을 이렇게 최대 전략적 도전으로 명시하고 나선 상황에서는 북한과의 3자 협력을 통해서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과 대결하고 대립하는 이런 구도를 취할 것이고요. 중국과 러시아는 잘 아시다시피 북한에 있어서는 거의 유일한 우방이자 후원국입니다. 이두 나라가 미국, 일본과 대결하는 상황에서는 북한은 명백하게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을 옹호하고 지지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라든지 협상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이번엔 유엔이 15일 열린 총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브라이언 크리스토퍼 맨리 월레스 부의장의 발표 내용 들어보시죠.
The committee adopted draft resolution one without a vote. May I take it that the assembly wishes to do likewise? It is so decided.
네, 이 월레스 부의장은 결의안 채택에 앞서 각국의 표결 의사를 물었지만 어떤 나라도 표결을 신청하지 않아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통과됐다고 선언했습니다. 유엔 총회는 2016년부터 이렇게 표결 없이 컨센서스, 즉 합의로 북한인권 결의안을 계속 채택하고 있는데요. 표결을 요구하는 나라가 없다는 건 그만큼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크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사실 북한의 정시범 수용소를 비롯해서 이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유린 상황이 존재한다는 건 이미 사실 잘 확립된 그런 사실에 속합니다. 이 수많은 탈북자들의 증언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루어져 왔고요. 그 밖에도 유엔 차원에서도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종합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보고서를 발표한 적이 있고요. 또 개별 국가 차원에서는 미국이나 한국 등이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민간 단체들도 종교 자유 문제 등과 관련해서 여러 분야에서의 북한의 인권 상황을 점검하고 고발하는 보고서를 채택하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2005년 이후에 18년 연속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뭐또 말씀하신 정치범 수용소는 위성 사진으로도 확인이 되고 있고, 이렇게 이제, 또 21세기 정치범 수용소를 운영한 나라는 북한밖에 없다. 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유엔 총회가 18년 연속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올해 결의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잠시 소개해 주시죠.
네, 올해 결의안 역시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고문, 또 자의적 구금, 성폭력, 정치범 수용소, 강제 실종, 이동의 자유 제한, 송환된 탈북자의 처우, 사상, 종교, 표현, 집회의 자유 제약,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침해, 여성과 아동, 장애인 인권 침해 등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열거하면서 이런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또 결의안은 그 유엔 안보리에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고 인권 침해 가장 책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겨냥한 추가 제재를 고려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이 문장은 지난 2014년부터 9년 연속 결의안에 포함이 됐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코로나 상황 때문에 북한의 인권과 인도주의 상황이 악화됐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주민복지가 아니라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추구에 자원을 전용한 것을 규탄한다는 입장도 결의안에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으로 송환되는 북한 주민들이 강제 실종, 자의적 처형, 고문, 부당한 대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문구가 실렸는데요. 2019년에 이루어진 탈북어민 강제 북송을 간접 언급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 세계 마다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만, 이 북한 지도부는 이 북한의 인권 문제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또 펴고 있습니다. 이번 결의안 표결과 관련해서도, 북한 당국이 발언을 했죠.
그렇죠.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의 김성 대사가 반박 발언을 했는데요. 그동안의 북한의 이 반박 핵심 내용은 미국이나 서방국들이 인권 문제를 내정 간섭 그리고 체제 전복을 위한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고요. 또 이런 그 말하자면 자신들의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무대로 유엔을 악용하고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김성 대사의 발언도 바로 이런 것이었고요. 그러면서 예, 북한의 인권 문제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권 보호 그리고 증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북한이 기여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한다는 것이 북한 정권의 확고한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유엔에서의 표결을 보면은 북한의 이런 입장을 지지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유엔은 지난주엔 이 안보리가 비공개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논의 내용이 좀 공개가 됐나요?
네, 북한 인권에 대한 이날 안보리 회의는 의제 외 토의 사항으로 다뤄졌고요. 따라서 회의 중에 발언 내용은 외부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국과 한국, 일본 등 31개의 나라가 이날 비공개 회의에 앞서서 약식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실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면서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촉구하는 장외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31개국을 대표해서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우리가 매년 양도될 수 없는 권리를 기념하고 누리고 있지만 이것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 이러면서 최악의 침해자 중 하나는 북한 정권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북한이 10만 명 이상을 정치범 수용소에 가두고 고문과 강제노동, 즉결 처형 등을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지난 2014년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가 북한의 인권 침해를 반인도 범죄로 규정했다는 사실도 언급을 했습니다. 또 일반 주민들도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인 권리를 부정당하고 있고요. 특히 어린이와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권 침해가 조직적이라는 데 주목을 했습니다. 이어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지 않은 일반 주민들의 얘기도 하면서 기본적인 인권을 거부당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북한의 억압적인 정치적 분위기는 북한 주민들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과 영양실조 등으로 고통받는 상황에서도 자원을 무기 개발로 돌리는 강압적인 통치 체계를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안보리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공개 회의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뤘는데요. 하지만 2018년, 19년에는 회의를 아예 열지 못했고 2020년 이후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공개회의 반대로 비공개로 북한 인권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안보리에서 공개 논의를 촉구한 것은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려는 포석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특히 이날 성명에 한국과 미국, 일본 외에도 알바니아, 호주, 오스트리아 등 31개국이 동참을 했는데 지난해 성명에는 7개국만 동참한 것과 비교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관심과 주목도가 크게 높아진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난 10일은 세계 인권의 날이었고 이날을 전후로 해서 이렇게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는 분위기인데요. 지난 14일이었죠. 서울에서 2022 북한인권 국제대화도 열렸습니다. 이신화 한국외교부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의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Unfortunately, not only domestically, but also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term North Korean human rights.
네, 이날 토론회 좌장으로 참석한 이신화 대사는 한국 내부뿐 아니라 국제적 차원에서도 북한인권이란 용어가 정치화되어 있고 논쟁의 대상이 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가 정치화되어 있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예, 그 이신화 대사를 비롯해서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인사들이 그 뜻을 나름대로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신화 대사는 미국과 한국이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이유로 북한 인권 문제를 정책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어왔다. 그리고 또 협상 안건에서도 제외했다. 이런 말을 했고요. 한국 내에서는 보수와 진보 진영 간의 의견 차로 북한 인권 문제가 다루기 어려운 주제가 됐다.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북한 인권 특사를 지낸 로버트 킹 전 특사는 북한 인권 문제가 미국에서도 상당히 정치화됐다면서 한 사례로 이 자신의 후임이 6년간, 지난 6년간 임명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기도 했고요.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아태연구소 소장인 신기욱 씨는 한국의 전임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반응을 고려해서 인권 문제를 도외시했다. 이렇게 북한 인권 문제가 정치화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백악관 관리를 지냈던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 겸 한국석좌는 북한 비핵화와 북한 인권 문제가 제로섬 관계에 있다는 말에 반대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북한 인권을 대북정책의 우선과제로 삼아야 한다고도 강조를 했는데 미국과 한국의 실제 대북정책에서 북한 인권 문제는 주로 어떻게 다뤄져 왔나요?
네. 지난 수년간 미국과 한국은 북한 비핵화 또 남북관계 개선을 이유로 북한 인권 문제를 정책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뤄뒀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취임 초에 베를린 구상 등을 통해서 인도적 대북 지원은 정치 상황과 따로 추진하되 북한 주민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함께 분명한 목소리를 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한국 통일부도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이렇게 밝혔었는데요. 하지만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는 매우 제한적으로 다뤄졌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2018년 남북정상회담 등 대화 국면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북한 인권 문제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이 많은데요.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동참하지 않은 것, 또 북한 인권 대사를 임명하지 않은 것, 북한 인권 재단 출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 등 여러 문제들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가 남북 관계를 의식해서 북한 인권을 외면했지만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다. 남북관계 개선에서 큰 성과를 내지 못했고 비핵화도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전임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대화 분위기 속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거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취임 초에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였고 2018년 2월 국정연설에서는 탈북민 지성호 씨를 직접 소개하고 북한 정권의 잔악성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5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개적인 비판은 멈췄고요. 두 차례 열린 미북 정상회담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또 로버트 킹 전 특사가 물러난 뒤 공석인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도 임명하지 않았고요. 이어서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도 북한 인권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출범 2년이 다 돼가도록 북한 인권 특사를 임명하지 않고 있어서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미 국무부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의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 미국은 인권을 외교정책의 중심에 두는데 전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인권 전문가들은 임기 중반에 접어든 바이든 행정부도 대북 인권 정책에 대해서 실질적인 움직임이 없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데 대해서 사실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북핵 협상이 막혀 있을 때 불쏘시개용으로 압박용으로 인권을 쓰다가 협상이 시작되면 북한 측에서 인권을 제기하지 말라는 전제 조건으로 협상을 하기 때문에 이 인권에 대해서 침묵하는 이제 그런 이제 과거가 반복이 됐었는데 또 그런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있고요. 한편에서는 정말 이제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권리를 인류 보편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 이순화 대사가 언급한 것처럼 그런 쪽 기대나 희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미국 국무부가 최근에 북한의 인권 증진과 정보 접근을 위해 활동하는 국내외 비정부 기구 등을 위한 기금 지원 공고를 웹사이트를 통해서 냈습니다.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무부는 사실 매년 이런 공고를 통해서 지원 계획을 공표를 하는데요. 그 지원 대상은 대북 정보 유입, 그리고 북한 내부 정보 유출, 그리고 북한 내 정보 유통을 촉진하는 사업,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지원금으로는 최소 10만 달러에서 많게는 150만 달러까지 지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국무부는 또 이 공고와는 별개로 북한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하는 사업에도 10만 달러에서 최대 125만 달러까지의 지원을 하는 내용을 웹사이트에 공고하고 있는데요. 그 로버트 킹 국무부 전 북한 인권 특사는 이 국무부의 이 같은 기금이 북한 인권 활동을 하는 단체들의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만 더 알아보죠. 앞서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 임명 여부 얘기가 나왔는데 좀 진전 움직임이 있습니까?
네, 아직 그 구체적인 움직임은 포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최근 BOA의 관련 질문에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북한 인권 특사 임명을 포함해서 북한 정부의 끔찍한 인권 기록에 대한 책임 규명을 계속 증진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도 특사 지명에 관해선 공유할 업데이트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북한 인권 특사 지명 문제가 바이든 행정부 대북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 분석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2017년에 로버트 킹 전 특사가 퇴임한 이후에 아직까지 특사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4년 내내 특사 지명을 외면했고요. 그래서 여기에 낙담했던 인권단체 또 전문가들은 바이든 대통령 당선에 기대를 걸었고 바이든 행정부는 그런 기대에 부응이라도 하듯이 출범 직후에 북한 인권특사를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블링컨 국무장관도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나가서 북한 인권특사를 반드시 임명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에 더 이상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난 9월 달에는 성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현재 공석인 특사에 알맞은 인물을 가려내는 인선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렇게 밝혔지만 또 그 이후에 아무런 소식이 없는 상황입니다. 인권단체와 전문가들은 북한인권특사 임명이 인권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북한에 보낼 것이라면서 조속한 임명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의 대북정책에서 인권 문제가 높은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도 인권특사 지명을 서두르지 않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북한의 식량과 주요 경제 지표가 계속해서 마이너스 역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유엔이 최근 공개한 2022 통계 편람에서 이런 내용을 밝혔는데요. 통계 편람에 드러난 북한의 경제 지표들 상황이 어떤가요?
예, 이미 잘 알려진 대로 상당히 암울합니다. 지난해 북한의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마이너스 2.9%인 것으로 그렇게 편람은 추정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은 바로 전년도 2020년에 마이너스 4.3%, 그러니까 성장률이 또 이때도 4.3%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거에 이어서 2년째 역성장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유엔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국경 봉쇄로 물자와 식량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경제 사정이 계속 악화됐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수출 규모도 상당히 지금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수출과 수입 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포커스, 오늘은 미국, 한국, 일본의 북핵 수석 대표들이 3자 회동과 유엔 총회가 18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소식, 그리고 북한의 식량과 경제 지표들이 계속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 등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이현철 기자, 진행해서 김영골이었습니다. 뉴스포커스를 마칩니다.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토요일 밤 여성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다양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이번 주는 여성의 아름다움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멋지고 맛지고 시간입니다. 한국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출연한 여주인공 박은빈 씨가 미국 비평가협회 떠오르는 스타상을 받았습니다. 이 드라마는 자폐증을 앓고 있는 여주인공의 이야기를 담았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자폐증에 관해 좀 알아보겠습니다. 또 캐나다 출신의 세계적 명성의 여가수 셀린 디옹 씨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서 희소병인 전신근육강직인간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병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이어서 미국 보훈부가 여성 퇴역군인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관해 전해드리고요. 또 겨울철 건조한 날씨에 여성들의 피부는 노화를 겪게 되는데요. 이를 예방할 음식 간단히 소개합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주제, 자폐증이 뭔지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박영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자폐증의 증상이 사람에 따라 상당히 다양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자폐증이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자폐증 ASD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티즘 스펙트럼 디스오더의 줄임말인데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이 ASD는 3살 이전에 시작됩니다.
네. 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증상이 호전되기도 하지만 평생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일부 어린이는 생후 12개월 이내에 ASD 증상을 보이고요. 다른 경우에는 생후 24개월 또는 그 이후까지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자폐증이 있는 일부 아동은 생후 약 18개월에서 24개월이 될 때까지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발달하지만 이후에는 이 새로운 기술 습득이 안 되고 습득한 기능을 잃기도 합니다.
아, 네.
네, 유아기와 청소년기를 거쳐서 성년기까지 이어지면서 우정을 나누거나 직장에서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데요. 불안, 우울증 또는 주의력 결핍이나 과잉 행동 장애 같은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네. 네,
한 가지 주목할 건 이 병은 다른 병처럼 특정 검사를 통해서 진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검사라든지 신체의 어떤 기관을 검사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행동 발달을 관찰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어떤 환자의 경우는 청소년이 되거나 어른이 될 때까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네.
네, 이 자폐증에 따른 특별한 보호나 관리를 늦게까지 받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자폐증이요, 성별에 따라 발병률이 다르다고요?
네, 일반적으로 여자아이보다 남자아이에게서 4배 정도 더 많이 나타납니다. 사회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여자아이의 자폐증 진단이 더 힘들고요. 진단을 받으려면 남자아이보다 더 많은 행동 문제나 인지 장애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 연구는 설명합니다.
네, 그럼 여아의 그 여자아이들의 자폐증은 어떤가요?
네, 자폐증이 있는 여아는 우정이나 공감 지표에서 남학생과 같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만 또래의 여아와 같지는 않습니다. 자폐 소녀는 자폐가 없는 소녀보다 약 9.5개월 일찍 사춘기를 시작합니다.
네, 자 자폐증이 일반적으로 불치병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래도 치료법은 계속 연구 중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자폐증 치료법은 일상적인 기능과 삶의 질을 방해하는 증상을 줄이는 것에 목적을 두는데요. 사람마다 다르게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러니까 ASD가 있는 사람은 저마다 고유한 강점과 어려움이 있고 치료 요구사항이 다르다는 말인데요. 때문에 이 치료 계획에는 일반적으로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맞춤형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그런데 이 강점을 언급하셨는데요. 이 드라마 우영우에서 자폐증을 앓는 여성 변호사의 뛰어난 암기력을 보여줬잖아요. 이런 걸 말하는 건가 봐요.
네. 미국 영화 레인맨에서는 자폐증을 앓고 있는 주인공이 이 3초 만에 엎어진 성냥갑 안에 성냥 개비 수를 맞추게 되었죠.
네.
또 카드로 만든 집이라는 영화에서는 자폐 소녀가 게임을 하는 카드를 가지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아름다운 집을 만들어서 자폐 아동의 독특한 정신세계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네, 자폐증 환자의 이런 면은 종종 영화의 소재가 되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세부사항에 관한 관심, 시각적 인식,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재능, 수학과 기술 능력, 그리고 정직과 충성심 같은 성격적인 강점도 발견됩니다.
네. 자, 자폐증을 치료하거나 증상을 완화할 방법이 있나요?
네, 일단 치료의 종류를 간단하게 보면요. 응용행동분석법, 언어치료, 작업치료, 교실 환경에서 제공되는 자폐 및 관련 의사소통 장애 아동의 치료 및 교육, 사회적, 관계적 접근 등입니다.
네. 네,
약물 치료의 경우는 핵심 증상을 치료하는 약물은 없습니다. 일부 약물의 경우 에너지가 넘쳐서 집중할 수 없거나 머리를 부딪히거나 손을 깨무는 것 같은 자해 행동을 관리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네.
네, 발작이나 수면 장애, 위장 문제 같은 의학적인 상태, 또 불안이나 우울증과 같이 동시에 발생하는 심리적인 상태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심리치료로는 인지행동치료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자폐증 발병을 높이는 위험 요소가 있을까요?
네, CDC에 따르면 산모와 환경 이렇게 두 요인을 꼽습니다.
네.
네, 산모가 고령인 경우에 그리고 비만과 당뇨가 있거나 면역체계의 장애가 위험 요소가 됩니다. 또 태아가 극도로 미숙아일 때 또 특정 살충제에 노출됐을 때도 이런 자폐증의 발병 위험이 있다고 봅니다.
네. 자, 다음으로요. 세계적인 명성의 여가수 셀린 디옹 씨가 앓고 있는 스티프 퍼슨 신드롬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 디옹 씨가요. 지난 8일이었죠. 매우 힘든 모습으로 자신의 병명을 팬들에게 밝혔는데요. 내용 좀 알아보죠.
네. 북한 청취자들에게도 익숙한 미국 할리우드 영화죠. 이 타이타닉의 주제곡 My Heart Will Go On을 부른 이 여가수 셀린 디온에 관한 내용인데요. NPR에 따르면 셀린 디옹 씨는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가수 가운데 한 명으로 전 세계적으로 2억 장 이상의 음반 판매, 여러 싱글곡을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린 뛰어난 가창력을 가진 여가수입니다.
네.
이런 여가수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눈물을 흘리며 등장했고 병명을 공개해서 충격을 줬는데요. 셀린 디옹 씨는 자신의 심한 근육 경련과 팔다리 뻣뻣함을 유발하는 드물고 치료할 수 없는 신경질환인 전신근육 강직 인간 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네, 평소보다 천천히 그리고 깊은 호흡을 내쉬면서 말을 이어간 그는 이 병은 불행하게도 일상생활의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치고 때로는 걸을 때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전처럼 노래할 수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네, 자, 스티프 퍼슨 신드롬, 강직 인간, 뻣뻣한 사람, 이 병명에서도 어느 정도 증상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신경장애 뇌졸중 연구소에 따르면요, 이 강직 인간 증후군은 자가 면역 질환의 특징을 가진 신경장애입니다.
네.
네, 이 장애는 소음, 차가운 온도 또는 갑작스러운 움직임과 같은 것들에 의해서 경련을 유발하는데요. 경련이 일어날 때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네.
네, 몸을 구부리고 뻣뻣한 비정상적인 자세가 이 장애의 특징인데요. 걷거나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이르기도 합니다. 네, 경적 소리 같은 거리의 소음이 경련 또는 낙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들은 집을 나서는 걸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병이 흔하지 않다고 하죠.
네,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 따르면 100만 명 중에 한두 명이 이 병에 걸립니다.
네.
네, 병의 원인에 관해서는 뇌와 척수의 면역장애 결과일 수 있다면서도 현대의학으로 그 원인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병은 치료할 수는 없지만 근유이완제 또 항경련제로 증상을 개선하고 조절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에 전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두 번째 주제는요. 미 보훈부가 퇴역한 여군에게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미 보훈부에 따르면 현재 미군에 복무하는 여성은 전체 미국 군인 수의 18%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무를 마치고 퇴역한 재향군인 여성의 수는 200만 명이 넘고요.
네.
네. 그리고 이 수는 점점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미국 내 생존한 재향군인 총수의 4%만이 여성이었는데요. 2040년에는 전체 재향군인 수의 18%를 차지할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뭐 재향군인 여성을 위한 의료 서비스 규모도 커져야 한다는 걸 보여주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현재 보훈부 내 등록되어 의료 서비스를 받는 재향 여군이 35만 명인데요. 이 가운데 약 절반은 가임기 여성입니다.
네.
네, 이들 여성에게 제공하는 응급 피임, 불임, 낙태 서비스를 포함한 생식 건강관리 정책을 검토했다고 보훈부가 밝혔습니다.
네. 어떤 서비스들인가요?
네, 일단 경구용 피임약 플랜 B 원스텝으로도 알려진 레보노르 게스트롤 사용을 보장하고요. 고위험 기형 유발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에게 더 적극적인 의료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피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합니다.
네.
네, 또 모든 재향군인에게 몇 년 전부터 체외 수정을 위한 서비스를 보장하고 있는데요. 건강 문제로 임신이 안 되는 경우라면 이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낙태와 관련해서는 어떨까요?
네. 보훈부는 지난 6월에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했던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은 후에 낙태 관련 정책을 바꿨습니다.
네.
네. 전에는 낙태 상담을 의료 규정에서 배제했었는데요. 이를 철회했습니다. 또 산모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강간 또는 근친 상관의 경우도 낙태할 수 있게 했습니다.
네.
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 재향군인이 일반 미국인 여성보다 모성 사망률이 더 높습니다. 자녀를 둔 재향군인 여성을 돕기 위한 법이 지난해 통과됐는데요. 이 법은 의료 서비스 접근이 비교적 어려운 인종이나 소수계 재향군인 여성의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한 연구에 초점을 둔 겁니다.
네, 여행 시 멋지고 마치고 마지막 주제는 겨울철 피부 관리에 관한 내용이네요.
네, 여성의 피부가 노화하는 가장 큰 요인의 하나가 이 수분 부족이죠.
네.
과일을 말리면 쭈글쭈글 주름이 생기는 이유가 이 수분은 다 빠지고 당분만 남기 때문인데요. 사람의 피부도 비슷합니다.
네.
네, 피부가 건조해지면 가렵고 주름이 늘기 쉬운데요. 이를 완화해 줄 음식 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뭐 일단 뭐 매일 물을 마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네.
그런데 음식까지 먹는다면 피부에 좋은 영양소까지 챙길 수가 있겠네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렌지, 녹색 채소, 그리고 견과류 이렇게 세 개 종류입니다.
네.
네, 먼저 오렌지는 겨울에 먹는 제철 과일 중에 하나인데요. 이 오렌지를 먹어서 좋은 점은 생각보다도 많습니다.
네.
네, 먼저 피부 노화를 막는 콜라겐 생성에 좋습니다. 또 상처를 치유하고 부드러운 피부로 가꾸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부족하면 빈혈을 일으킬 수 있는 철분의 흡수를 돕고 시력 상실의 주 원인인 노화, 황반 변성의 진행을 늦춥니다.
콜라겐 생성에도 좋고 빈혈, 또 시력 상실을 방지한다니까 생각보다 혜택이 다양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고요. 몸의 염증은 장기간 방치하면 각종 암, 심장병,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높이는데요. 매일 정량의 오렌지를 먹으면 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네, 노인성 치매 예방에도 좋고요. 또 중간 크기 오렌지에는 약 3g의 섬유질이 있는데요. 콜레스테롤 수치와 심장병, 발병률을 낮춥니다. 이 밖에도 칼슘과 칼륨이 풍부하고 산모와 아기에게도 매우 좋은 엽산이 풍부합니다.
네, 자 오렌지의 혜택을 알아봤는데요. 녹색 채소와 또 견과류도 피부에 좋다고 하셨죠?
네, 시금치, 양배추, 케일, 브로콜리 등 같은 녹색 채소는 겨울철 피부 지킴이들인데요.
네,
네 이 중에서도 케일은 피부 조직을 복구해 줍니다. 비타민 C, A, K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피부 건강을 챙기는 사람들은 장바구니에 케일을 빼먹지 않습니다.
네. 자, 끝으로 견과류 알아보죠.
네. 많은 건강 전문가들은 매일 한 줌의 견과류 섭취를 권합니다. 그중에서도 아몬드, 호두, 캐슈, 피스타치오, 브라질너트는 몸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견과류는 여분의 기름이 피부에 쌓이는 걸 방지하기도 해서 매일 먹으면 좋습니다.
네. 이 말씀하신 다섯 개 중에 몇 가지라도 매일 한 움큼씩 드시면 좋겠네요. 자, 이번 주 멋지고 맛지고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성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소개해드리는 멋지고 맛지고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다른 여성 관련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비오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둘째가라면 서럽다, 최고의 버금간다 이런 표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Welcome to the show, John.
It's always good to be here. And thank you for the cake yesterday.
Oh, did you like that?
Your cake is second to none. The best cheesecake I ever tasted.
제가 만든 치즈케이크를 먹은 잔이 최고라는 표현으로
Your cake is second to none.
Second, 2등입니다. None, 아무도. Second to none, 누구에게도 2등이 아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최고다, 이런 표현이죠. 둘째가라면 서럽다, 이런 표현입니다. Second to none,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식당은 최고입니다.
This restaurant is second to none. This restaurant is the best.
나는 케이크 만드는데 최고입니다.
I'm second to none in making cakes. I'm the best at making cakes.
당신은 최고입니다.
You're second to none. You are the best. You are number one.
어떤 것에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럽다 이런 표현 when it comes to와 second to none 함께 사용해서 대화 만들어 보겠습니다. I'm so hungry.
Me too. But when it comes to eating, David is second to none. He can finish one slice of pizza every second.
I can't decide which is worse, David's bad manners or his work habits.
데이빗은 먹는 데 있어서는 둘째가라면 서럽다고 존이 얘기를 했습니다.
When it comes to eating, David is second to none.
When it comes to 어떤 것에 있어서라는 표현 comes to 어떤 것에 이르다. 뭐뭐라는 얘기에 이르면 그러니까 어떤 것에 관해서라면 when it comes to eating 먹는 것에 있어서 David is second to none. 데이빗은 둘째가라면 서럽다.
I can't decide which is worse, David's bad manners or his work ethics.
나는 어떤 것이 더 최악인지 모르겠다.
David's bad manners or his work ethics.
데이빗의 좋지 않은 매너인지 직업 윤리인지. 영어로 매너도 잘 틀리는 표현 중에 하나니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의라는 표현으로 매너를 영어로 쓸 때는 복수형으로 써야 합니다. 복수, manners가 아닌 단수로 매너는 예의가 아닌 태도라는 뜻입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David has good manners with women, but not with men.
Really? He always talks to me in a friendly manner.
That's because you're a woman.
Johnny, David은 여성들에게 예의가 많다, 좋은 예의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Has good manners. 복수형으로 manners가 사용됐습니다.
David has good manners with women.
저는 데이빗이 항상 친근한 태도로 내게 얘기한다. 여기서 매너는 단수형으로 태도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He always talks to me in a friendly manner.
그는 항상 친근한 태도로 내게 얘기합니다. 그럼 끝으로 둘째가라면 서럽다. Second to none 기억하시면서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Thank you for the cake yesterday.
Did you like that?
Your cake is second to none. The best cheesecake I ever tasted.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둘째가라면 서럽다, 최고다. Second to none, 당신은 최고입니다.
You're second to none. You are the best.
당신은 최고라는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미국과 한국, 지구촌 곳곳의 다양한 소식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요일별 주간 프로그램을 알려드립니다. 월요일 밤과 화요일 새벽에는 한국 서울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Hello 서울. 화요일 밤과 수요일 새벽에는 라디오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이야기, 이야기 미국사. 수요일 밤과 목요일 새벽에는 한인들의 미국 이민 역사를 살펴봅니다. 인물로 보는 미주 한인사를 방송하고요. 목요일 밤과 금요일 새벽에는 한국 내 탈북민들이 살아가는 현장을 찾아가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 금요일 밤과 토요일 새벽에는 주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순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매일 밤 10시에서 11시,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 하루 두 차례 방송합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과 한국, 세계 소식을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와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575 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 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 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